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시험 보기 전에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확실히 목사님 되실 분이라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기도는 늘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공부한 데서 시험이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였는데 시험지를 받자마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험을 잘 못 보면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생각을 했었겠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들어주셨으면 아마 평생 공부는 안 하고 늘 시험 전에 기도만 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 주시는데 그게 어렸을 때든지 아니면 어른일 때든지 또는 내가 처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은혜로 계속 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그 연장선상에서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얻은 언약궤를 다곤 신이 쟁취한 전리품으로 여겨서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게 됩니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또 세워두었더니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블레셋 여러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언약궤를 있던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일곱 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곤의 제사장과 복술가들이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서 독한 종기 모양 금으로 만든 것 다섯 개 또 쥐의 형상을 금으로 다섯 개 만들어서 새 수레에 언약궤와 함께 실어서 보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개씩 만든 이유는 블레셋의 주요 성읍이 다섯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스돗,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글론 이렇게 다섯 성읍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미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정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방법을 하나 하게 되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와 또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만든 금독종 다섯 개, 금쥐 다섯 개를 실어서 전 나는 소 두 마리가 끌게 합니다. 여기서 전 나는 소라고 하는 것은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미소를 이야기를 하죠. 소의 새끼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이 수레를 맨 어미소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싣고 그 본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길 것이고 만약에 짐승의 본능대로 새끼를 찾아 자기들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로 여기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이 수레를 끄는 어미소들이 벳세메스로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저자가 이렇게 블레셋에서 있었던 일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까지도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도 의심하고 있고 또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나 아니면 온 세상 앞에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계속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경험을 그저 어쩌다 내가 겪은 우연한 일 정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 삶과 연계시켜서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나 자신을 이끌어내는 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다우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나눌 때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살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왜 기드온이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가장 작고 가장 적은데 이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것으로 그 한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를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당에 양털 뭉치를 하나 둘 텐데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나머지 마당에는 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기도원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의 요구대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을 내리고 그 나머지 마당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야죠. 그런데 기드온은 정반대의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런 요구를 재차하고 있을까요? 내가 봐도 그렇게 될 수 없는 초월적인 일을 요구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보여주셨지만 마음 한켠에는 어쩌다 일어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 그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반대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드온은 이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벌하셔도 기드온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적인 요구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그 의심을 거두고 두려움이 없는 자리에 나오도록 또 하나의 일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가 이렇게 하고도 내려가기가 두렵다면은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내려가서 미디안 군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려갔더니 장막에서 미디안 군인 두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고 그 꿈 이야기를 해몽하는 걸 듣게 하십니다. 그걸 듣고 나서야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혼자 탐구해서 얻어내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지체들의 삶과 생애를 통하여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은혜를 공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아는 자리에 우리들을 이끌어 가도록 인도함을 받기도 합니다. 지난 주중에 장례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고요. 그리고 교회 버스 타고 돌아오는 가운데 권사님 한 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주 오래 전부터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여러 차례 다녀오셨는데 가실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크고 놀라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겪었던 몇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목사님이 설교 때 하신 것과 똑같은 간증이 저에게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공항에서 우연히 그 친척 동생 목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동생 목사가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제 우연히 만나서 반가우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이제 뭐 사 먹으라고 그냥 100불을 줬는데 이제 동생 목사는 이제 아 용돈 100불이 생겼다 이제 이런 마음이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가이드 분이 그 경비 계산을 잘못해서 돈이 부족하게 됐던 거죠. 예, 그 부족한 것이 딱 100불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면 어쩌다 액수가 맞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참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미리 예비하시는 은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셔서 참 놀랍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 캄보디아 가셨는데 미국에서 선교하러 오신 분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캄보디아에 선교하러 간다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거 가지고 가서 선교에 보태세요 하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 돈이 42불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는 큰 돈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볼 때에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받긴 받았는데 뭐 이 돈 가지고 뭘 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대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그 캄보디아 현지 사역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일 필요한 일들이 뭡니까? 여쭤봤더니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곳을 위해서 참 필요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면 준비해야 되는 것이 교복이라는 거죠. 교복을 맞춰서 입히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 교복 맞추는 값이 얼마였을까요? 42불. 아, 이제 아주 잘 맞추시네요. 딱 정확히 42불이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저도 목사님과 똑같은 간증이 있어요 라고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이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서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간증을 주시지 않고 같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고 또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 같은 간증을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그 일들이 가로막히는 것 같고 복음의 진전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형편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미리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기도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지체들을 통하여서도 함께 고백될 수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시대와 그 상황 속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진지한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써 보내면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환란을 겪었는가 하면 살 소망까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환란을 이 바울이 겪었습니다. 얼마만큼 느꼈는가 하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야 할 날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환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환란을 겪었을까?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져서일까요? 아니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란을 겪은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날 의지해, 이것을 가르치려고 바울과 그 일행과 그들의 사역에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 환란을 겪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신 건 너무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러한 내용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건져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 일을 통해 배운 가장 큰 유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업적을 남길 때도 있고 때로는 쌓아놓은 업적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어서 참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렇게 뿌듯한 생각을 갖고 살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그 깊은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런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을 친히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만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심 그대로 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면서 지은 기도이자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 아들의 칼을 피해서 살기 위해 도망가야 하는 아비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할 것입니다. 차라리 죽어서 끝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는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이라도 너를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조롱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와 조롱을 견디기란 너무나도 힘들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한 것은 내 삶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던 일들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일들을 통해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 경험들로 인하여 내가 고백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내가 불을 지질 때에 들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천만인이 애워서 나를 친다 하여도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기고 있을 때, 승리하고 있을 때 할 만한 기도를 도망가는 그 수모가 있는 자리에서 다윗은 떳떳이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다윗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부모님도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평생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봤으니까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저희 집은 사업이 잘 될 때는 부유하게 넉넉하게 잘 살기도 했었고 또 때로는 사업이 망해서 쌀이 떨어져서 도시락을 싸갈 수 없었던 그런 궁핍한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보실 때에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 너무 길어 보여서 매일 밤 교회 나가셔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신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참 힘들었던 때가 많이 있었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노쇠하셔서 이제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이제 돌아보시게 되는데 두 분이 하신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십니다. 이렇게 좋을 때 받았던 은혜, 이렇게 이제 부족했던 은혜를 이렇게 옮겨다 메워서 평균을 내니까 그래도 뭐 그런 대로 은혜가 있었네. 이제 이런 고백이 아니라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힘이 안 들 때도 힘이 들었을 때도 넉넉할 때도 궁핍할 때도 그 언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로서의 저, 그리고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한 성도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평생 간직하고 또 고백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저없이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들을 이루어 내시기 위하여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나도 이제 쫓아서 잘 고백하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두렵지 않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서 본 것처럼 이 사무엘상 말씀에서 가장 그 두텁고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이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고 높아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애 전체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역사들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내가 제한하고 제어하는 이렇게 한계를 짓는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마음껏 주의 역사를 펼쳐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나 자신을 세워서 우리가 때로 맞닥뜨리는 그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견디고 그리고 견디면서도 은혜를 노래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고백을 담대히 주 앞에 올리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볼 때에는 고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채워진 환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심도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할 일들을 마음껏 우리 생애 안에 담으셨습니다. 그 담아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을 돌아봅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고 한 번도 중단하지 않으신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를 알기에 오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세웁니다. 세웠으니 하나님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세웠으니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은혜 여전히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고백해야 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있는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